The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o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12월 3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소식 살펴보는 데일리 오버뷰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2015년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데일리 오버뷰 순서인 만큼 이 시간에는 2015년을 장식한 주요 스토리들을 좀 되짚어볼 텐데요. 조진선 프로듀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BS 월드뉴스의 월별 주요 스토리를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월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어떤 내용이었죠?
헝가리 이민자이자 월드게임 지주인 레스 머리의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네. SBS 데이원 스토리의 하나로 레스 머리는 2차 세계대전 후 호주로 이주해 뉴사우스웨일스주 와가와가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미스터 축구라는 별명을 얻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미스터 축구라는 별명이 아주 잘 말해주듯이 이 레스 머리는 호주 최고의 축구 전문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난민으로 호주에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1956년 헝가리에서 공산당 독재 항거하는 반정부 혁명이 일어나 개혁적인 임내너지 수상체제가 들어서고 시민들의 요구가 하나둘씩 수용되기 시작했지만 소련이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고 친소 정권을 다시 세우면서 수많은 헝가리인이 나라를 등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레스머리였는데요. 당시 11살이던 레스머리는 미립국 알선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과 함께 헝가리를 벗어날 수 있었고 6개월 동안 오스트리아 난민 캠프에서 생활한 뒤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네.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레스머리는 이후 SBS 축구 해설가이자 진행자로 일하면서 자그마치 8번의 월드컵을 보도했고 축구를 호주 문화의 일부로 만든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스터 축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월에는 SBS 뉴스를 통해서 그 제넷 라이슨 녹색당 상원 의원과 노벨상 수상 기후학자죠. 페니 웨튼 박사의 아주 특이한 그 사랑 이야기가 전파를 탔었죠. 이 이야기로 좀 전해주시죠.
네, 제넷 라이스 상원의원은 호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캠페인을 벌이는 가장 강력한 활동가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스 상원의원의 이러한 남다른 열정은 개인적인 사연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라이스 상원의원은 대학 시절 장래 노벨상 수상 기후학자가 되는 피터라는 젊은 기후 활동가를 만나고 3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해 멜번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각자 정치와 과학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며 16년간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던 둘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네.
남편인 피터 웨튼 박사가 라이스 상원의원에게 자신이 크로스드레서이고 이미 자신이 성전환됐음을 잘 알고 있고 이제 실제로 성전환을 원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성전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두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이성부부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동등하게 사랑할 권리를 주장하는 그 소위 동성커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성정체성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두 사람이 당면한 도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라이스 상원의원은 남편의 비밀을 알고 무척 충격받았지만 남편 피터를 사랑했고 남편이 펜이라는 여성으로 재탄생한 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SBS와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라이스 상원의원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적응의 문제였고 페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로 남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런 개인적인 경험 덕분에 자신들은 이성 결혼과 동성 결혼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동성결혼 합법화로 향하는 호주의 더딘 발걸음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3월로 넘어가 보죠. SBS 앨리스 포타카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 지하디 제이크 빌라디를 독점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되짚어 주시죠.
네, 제이크 빌라디는 멜번에 사는 공부 잘하고 조용한 학생이었는데요.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가족 몰래 IS에 합류했습니다.
네.
작년 12월 포타카 기자는 아부 압둘라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과 트위터상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멜번에 있는 흉 이슬람 청년 센터에 자주 다니던 이슬람 개종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포타카 기자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제이크는 이교도의 땅을 떠나 알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에 IS에 합류했고 처음에는 IS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종교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IS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며 많은 적군을 죽이는 자살 폭탄 공격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3월 제이크로 추정되는 청년이 바그다드 서부 안바르주에서 이라크군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고 제이크는 이 자살 공격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베이비 리프트의 일환으로 호주에 정착하게 된 그 베트남계 호주인이 과거를 되짚어가는 길을 저희 SBS 뉴스가 함께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1975년 오퍼레이션 베이비 리프트에 따라 베트남 어린이 2,500명가량이 사이공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호주 등으로 공중이송돼 현지 가정에 네, 입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975년 4월은 외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베트남 정부가 사이공을 점령할 태세가 돼 있다는 보고가 나오던 시기였는데요. 4월 2일 남베트남 정부는 대대적인 어린이 소개를 전면 승인했고 다음 날 미국은 항공기를 투입해 어린이 2,000명을 미국으로 대피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호주도 4월 3일 비슷한 내용을 발표하고 4월 4일에서 17일 사이에 두 차례 공중이송 작전을 벌여 300명가량의 베트남 어린이를 호주로 데려왔습니다. 오퍼레이션 베이비리프트 고아 가운데 한 명인 샨텔 도이크 씨는 따뜻하고 다정한 가정으로 입양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도 친가족한테서 버림받고 가족과 떨어지게 된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베이비 리프트를 통해 호주에 정착하게 된 사람이 모두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친가족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된 베트남 어린이가 DNA 확인을 통해 친가족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5월에는 NITV, 그 저희 리빙 블랙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부 호주의 더비라는 그 작은 타운에서 첫 원주민 의사가 된 빈카 바룬가 씨를 만났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죠.
26세 빈카 바룬가 씨는 워로라족 여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인구 5,000명가량의 더비는 서부 호주 킴벌리 지역의 관문에 위치한 작은 타운으로 주위에 있는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더비에서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가 10km가량 떨어진 모한주민인데 이곳이 바로 빈카 씨가 자란 지역입니다.
네.
빈카 씨는 이후 퍼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서 4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어린 시절에 즐겁고 아픈 기억에 있는 더비로 돌아가 실습을 하게 됐는데요. 빈카 씨에게 이들은 단순히 차트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많은 경우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네.
빈카 씨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첫 원주민 의사가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원주민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젊은 원주민 의대생에 관한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의 인식과 달리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이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스트인 제이슨 토마스 기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2050년이 되면 그 신자 수가 크리스천에 맞먹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호주 무슬림 인구는 널리 퍼져 있는 인식과 달리 아주 소수인데요. 2011년 인구 조사에서 국내 무슬림 인구는 호주 전체 인구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사람이 인구조사에서 종교란에 표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국내 무슬림 인구는 2.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일반적인 인식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이 이슬람 성장률인데요. 호주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이슬람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호주 통계청이 2006년과 2011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종교별 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5년 사이에 힌두교인이 무려 86%나 증가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네,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종교가 54.3%, 이슬람은 39.9%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힌두교인 86%, 굉장히 빠른 성장세네요.
그렇습니다.
네, 7월에 기억할 만한 보도,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원주민 여권을 이용해 호주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한 원주민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SBS 뉴스 스티븐 암브루스터 기자는 원주민 임시정부 회장인 느간 야이와나족 출신 캘럼 클레이튼 딕슨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클레이튼 딕슨 씨는 자체 제작한 원주민 여권을 소지하고 솔로몬 제도를 다녀왔고 6월 30일 브리스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 자신이 원주민이고 원주민 여권을 갖고 귀국하는 중이며 원주민 여권을 사용하겠다고 계속 주장해 결국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부는 호주 정부가 원주민 여권을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SBS에 전달해 왔습니다.
네.
이들의 행동을 정치적 견해 표현으로 일축하는 이들이 있지만 원주민 임시정부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원주민 여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8월 SBS 뉴스는 여아 낙태가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좀 이 내용을 전해주시죠.
인도, 중국을 포함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에서 남아 출생률이 여아 출생률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네.
유엔 수치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표준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2명에서 106명 정도인데요. 여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남아가 태어나는 것은 성선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SBS가 호주 통계청의 데이터를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7명으로 표준 범위 내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인도 출생 부모와 중국 출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각각 남아 108.2명과 남아 109.5명으로 전체 평균 비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네.
이러한 수치는 성선별적 낙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엔
네.
추산에 따르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여아가 1억 명이 넘는데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 권리 신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9월에는 SBS 뉴스 브렛 메이슨 유럽 통신원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민들의 대규모 이주에 관해서 보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헝가리 정부는 9월 1일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가려는 난민 수백 명이 부다페스트 역으로 몰려들자 기차역을 폐쇄하고 기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네.
메이슨 기자는 폐쇄된 부다페스트역 인근에서 당시 현지 상황을 전했는데요. 5,600명가량의 난민이 기차를 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네.
헝가리 정부는 이틀 후 부다페스트 역을 재개방했지만 국제선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난민 대처 방안을 두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난민 위기는 여전히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10월에 기억할 만한 보도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통쾌했는데 인종차별주의자를 칭찬으로 이긴 SBS 월드뉴스 프리젠터 제니스 패터슨의 경험담입니다. 다시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패터슨 씨는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도중 한 남성이 중국어로 대화하던 여성 두 명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못 본 척하고 있었지만 패터슨 씨는 겁에 질려 서로를 꼭 붙잡고 조용히 있는 중국인 여성 두 명을 본 뒤 생각이 바뀌어서 이 남성을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패터슨 씨는 이 남성의 인종차별적 언사를 질타하기에 앞서 그의 얼굴을 보며 이 모습 뒤에 신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사처럼 행동해라 하며 칭찬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네.
멋쩍어진 이 남성이 항변하고 나서자 패터슨 씨는 다시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상대를 추켜세우며 이 여성들을 그만 괴롭히고 남자답게 아주 좋은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설교했는데 이 남성은 결국 두 차례 사과한 뒤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이 위기를 모면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일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이죠?
네, 11월 SBS 뉴스 캐서린 맥그레스 정치부 선임 기자는 12월 3일 국제장애우의 날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큰 뇌상을 입은 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사는 남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스타 리포터로 이름을 날리던 29세 니콜러스 스튜어트 기자는 색다른 보도 스타일로 주목받으며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스튜어트 기자는 1990년 11월 방콕에서 호주 부대사를 만나고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큰 뇌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튜어트 기자가 바로 맥그레스 선임 기자의 남편입니다. 네,
이 스튜어트 기자는 사고 이후에도 국방 관련 글을 쓰고 그리고 정치 관련 서적을 집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맥그레스 기자는 사고 이후 남편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맥그레스 기자는 남편이 사고 후 삶을 재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또 이를 이뤄냈지만 25년이 흐른 지금도 그가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튜어트 기자가 심한 뇌상에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참 많은 것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이 꿈꾸던 성공적인 저명한 언론인이 될 기회를 잃었고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하며 매일 아침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러 나가는 부인의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네. 또 친구들이 언론인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맥그레스 기자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장애로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직접 볼 수 있었고 지금은 남편과 자신의 삶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맥그레스 기자는 끝으로 국제 장애우의 날을 앞두고 일하기를 바라는 많은 장애우에게 면접 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사회에 큰 물음을 던졌습니다. 네.
장애 그리고 장애우 또 장애우 가족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까지 왔는데요. SBS 뉴스가 연말에 전한 주요 이야기 어떤 내용이죠?
SBS 뉴스 실비아 반햄 기자가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 주계에 있는 엘버리 워동가의 부탄인 커뮤니티를 취재한 내용입니다. 네. 2008년 10월 22명의 부탄 난민이 이곳에 정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년간 계속해서 커뮤니티가 커져 지금은 1,000명이 넘는 부탄인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와가와가 다문화위원회는 연방사회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엘버리의 난민 정착을 추진해왔는데요. 이 위원회 벌린다 크레인 매니저는 부탄인 커뮤니티가 경제적 이득과 다양성을 더하며 이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데이비드 털리 엘버리 부시장은 정착에 필요한 부탄인 난민 수가 크게 줄면서 지금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중이지만 이것은 대단한 성공 사례이고 호주가 시리아 난민 12,000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좋은 정착 모델이 돼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5년 한 해 동안 SBS가 전한 기억할 만한 스토리를 되짚어봤는데요. 우리 주위에 아주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널려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진선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나온 한 해 동안 세계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즐거움보다는 아픔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는 희망적이고 그리고 고무적인 이야기들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